감사합니다. 초청 받아서 온 그 설교 단이기 때문에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아까 네 아까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는 없는 관습인데 저 어리버리했죠. 아닌가요? 네, 뭔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평상시랑 그런 의미에서 어리버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영희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스승님처럼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 분의 강단을 맡아가지고 한 주라도 하는 것은 저한테 꽤나 부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편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편하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김영희 목사님을 그래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꼭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딸내 집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따님인 혜성이가 저희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딸내 집 온다라는 측면이기도 하고 저도 뭐 그냥 아빠 온다라고 생각을 네, 그래서 저는 아빠네 집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아빠네 집에서 딸이 그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옷 벗고 발바닥 박박 긁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상한 일을 하나 했어요. 제가 본문을 56절까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실 52절까지만 전달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달한 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52절까지의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는 뭐 수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환경이 변경됐다.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특히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는 예상치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일종의 예측 불능의 존재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얘가 나를 닮았구나, 혹은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웬만큼 자녀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안 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했을 겁니다. 그 행동을요. 그때 사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분노가 쌓이면은 그 분노가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이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분노에 관한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끔찍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헬렌의 사례를 살펴보자. 60대 나이의 헬렌은 늘 증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와 처음 만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만성적인 분노로 손과 목소리가 떨릴 지경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자녀와도 멀어지게 했다. 그 분노로 헬렌은 직업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던 모든 사람은 결국 그녀를 떠나고 말았다. 상담하던 중 헬렌은 수십 년 묵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오래전 그녀는 방송사역으로 교회를 섬겼다. 목회자는 보통 32분에서 35분 정도 설교를 했다. 짧게 했네요. 당시에는 테이프로 녹음했는데 오디오 테이프로 녹음할 수 있는 길이는 고작 30분이었다.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테이프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테이프라고 해서 앞에 30분, 뒤에 30분 해가지고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딱히 아시는 척하지 말아보십시오. 네. 연식이 오래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28분 정도가 이상적인 설교 시간이었다. 헬렌은 설교 시간이 테이프 녹음 가능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짜증을 내고 화가 나 목사를 험담하곤 했다. 갑자기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녀는 또 교회 다른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들의 뒷담화를 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된 분노가 급기야 교회 안에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상담하면서도 헬렌은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마치 5분 전에 겪었던 것처럼 생생하고 강렬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분노는 지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통제할 수 없었다.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 같았다.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사례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꼭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관장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쌓일 때, 사실 생각하세요. 테이프가 뭐 30분인데 32분, 38분 이렇게 설교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토록 화를 내린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네, 김영희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정도라고 보통 예측하는데 길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대부분은 아 그래 오늘 좀 길었군 김밥 먹고 이따가 오후 모임 참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길지? 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어. 저건 쓸데없는 말이었어. 굳이 이것은 맥락상 쓸데없는 말이었어. 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자신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망쳐버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게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예, 여기 본문에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어 본문으로 보면 이것은 폭풍을 가리킵니다. 그 엄청난 폭풍,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폭풍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 안에는 은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 전체의 폭풍, 즉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난 상황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보에 그 전체 목차를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부분을 제일 길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일종의 적용인데요. 그럼 통제불능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본문을 45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며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자, 일단 이 배경을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요, 수천 명을, 오천 명을 먹이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기적 사건은 예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맞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행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제자들한테 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거둔 다음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에 불과할 뿐이지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눠주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눠줄 때 아마도 지금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아마 떡이 막 빵이 막 불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계속돼요. 5,000명을 나눠주는데 엄청난 양이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걸 제자들은 경험했다고요. 예.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을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예. 그리고 제자들은요, 12명 전부 저마다요, 그 환호성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통 목사가 좀 잘 압니다. 목사는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는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몇 번 웃으셨죠? 앞으로도 몇 개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울진 않지만 울려고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매주 수백 명 앞에서 혹은 때로는 천 명 넘는 또는 뭐 수천 명, 오천 명 넘는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뭐 되나? 예. 나 대단한 존재인가 봐. 예.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야,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다니. 저분은 대단한 존재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뜻밖에도 도망치십니다. 예.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의 맥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도망치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분은 그냥 멀리 떠나가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을 겁니다. 하나는 그들은 메시아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세주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까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을 거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쉽게 교만해지고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이 본문에 보면 재촉해다라는 표현이 있죠. 재촉해가지고 빨리 떠나게 만든 거죠. 내가 온 이유는 너희들이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심지어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막 도망가시고, 이게 빨리 수습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님 어떤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봉이 올라왔을 겁니다. 예. 나 뭐 되나봐. 예. 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건너가는 거죠. 배를 타고요. 예. 자신들이 늘 항해했던 아주 익숙한 바다를 건너갑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끝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주 이 이야기는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꼈던 혼돈을 다 이야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혼돈하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마가는 아주 압축적으로 글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파피루스 종이가 되게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마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기록하면서요. 그러니까 4장에서 이미 보았던 제자들의 혼란을 6장에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이끕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혼돈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리고 제자들 모두는 아니지만요 제자들 중에서 주요한 인물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직업이 뭐죠? 예, 프로페셔널 어부들입니다. 예, 아주 오랫동안 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배를 움직이는 법, 바다에 거스르는 법, 바다를 항해하는 법.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는요 전문가였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폭풍 앞에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모든 프로페셔널한 전문 지식이 무용하게 되죠. 예. 예, 원래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맹장염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배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다면요. 예, 이정규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정규는 아무런 도움이 될 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릴게. 물론 기도가 도움이 되지만 맥락이 다르니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정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프로페셔널한 외과 의사는요. 예,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바로 치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도구들만 좀 있다면요. 도구 없어도 치료해 줄 수도 있을 걸요? 예. 하지만 뇌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최고로 유능한 외과의사든 이정규든 차이가 없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의 전문 지식이 무용한 법입니다. 예.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렇죠.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된다는 것. 여기에 프로페셔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뭐 아마 좋은 부모가 되신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알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서 와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이 방법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심리 전문가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조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내가 한 모든 말이 다 먹혀들까요?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프로페셔널이 없는 법입니다. 자녀라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자녀라는 재앙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죠. 자녀가 재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환경이든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든. 물론 그것은 역으로 모든 것을 바꿔도 똑같을 겁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자녀들이 때를 쓰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줘!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기술을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그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긴 하지만요.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는요.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죠. 목회는 어떨까요? 목회 프로페셔널이 있을까요? 물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영익 목사님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김영익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여기에 프로페셔널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십수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를 했더니 이제 목회를 알겠다. 저는 목회학 서적들을 여러 권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더니 목회를 더 모르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직 회심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요. 이 문제를 정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생을 나는 자신만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 광주에서 뭐 어느 정도 돈도 이만큼 벌었고 내 건강은 이 정도고 나는 계획을 잘 세우는 파워 제이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면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럼 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생은 때로는 살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보험들을 잘 들어놓으면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그러니까 그냥 금융의 그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들이요. 대책들을 잘 들어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탄 굉장히 탁월하고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내용의 책이죠. 제목의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술을 부리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10대 때나 그리고 10대 이하의 사람들도요 흔히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뭐 10대 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많이 보았겠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뭐 법이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잔혹한 살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잔혹한 살인을 평생 보지 못한 분들도 대부분이시겠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10대나 그리고 10대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20대의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살인 같은 것들도 그냥 가끔 봤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요. 시체도 자주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입에서 자주 올렸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걸 터부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요, 사람들이 터부시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죽는다, 죽을지도 몰라. 그럼, 어우, 그건 죄송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죠.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삶에 대한 인식은 거짓이다. 어니스트 베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건 불가지론자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할 때 삶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자신만만해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기독교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위대한 이상적 어리석음이다. 기독교는 인간 조건에 대한 유치한 신뢰와 희망이지만 예, 비판하는 것 같죠? 그다음. 또한 신비의 영역을 열어준 신뢰와 희망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손꼽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어쩌면 필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다. 예. 물론 이것이 기독교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맥락상.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인생을 산책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항해입니다. 예. 산책은요. 대체로 통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요, 항해는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즌들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귀찮을 때가 있죠. 그리고 습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게 습관이 안 됐을 뿐이야 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마음에 깊은 것을 다시 재고해봐야 될 필요를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평안한 것 아닙니까? 네. 그냥 대체로 평안한 것 아닙니까?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주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45, 46절을 보겠습니다. 45,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엄청난 환호성을 뒤로 하고 가신 겁니다. 예,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망가신 거죠.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도피나 회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질지도 몰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분은요 그들의 환호성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들의 환호성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환호성은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네. 사람들의 인정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장님 혹은 우리의 목사님 혹은 뭐 나의 리더 혹은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내가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예.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성격상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제가 좀 그런 성격인데요. 난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지? 예, 거절을 못하면 안 되는데 거절을 못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 못하다가 내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예요, 저. 예. 심지어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다가 스케줄이 꼬인 적도 많았습니다. 이중 약속을 잡은 거죠. 예, 멍청하게. 예. 왜 그런 걸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맥락상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정규는 관종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네요. 예, 관심종자, 관심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복과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 나는 좀 냉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요. 환호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의 군중이 5천명 넘는 군중이요. 예. 환호성을 보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난가병에 걸립니다. 난가? 내가 그 존재인가 봐. 예. 근데 그분은 그냥 떠나가십니다. 예. 즉 그분은 인기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섬긴다고 해서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잘해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분의 정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은요 굉장히 기묘한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지나가? 아 잠깐만. 막 폭풍 지금 이걸 보통 옛날 그림이나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걸 보면요. 약간 폭풍이 불어도 약간 잔잔한 폭풍이 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그럼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걸어오는 장면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실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폭풍이 불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한 명만 땅을 걷듯이 잔잔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예. 네. 누구야? 유령인가? 그리고 걸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인 건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해주든가 뭐 살려주세요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요. 뭐지? 네. 저는 옛날에 본문을 보면서 뭐야 왜 지나가? 장난치나? 네. 아 근데 이 본문은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장난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눈치챌 만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지나가다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 앞에 지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두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네. 이것은 예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분이 이제 나는 범상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49절 50절을 봅시다. 49절 50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나다.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 내니라고 단순히 번역된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굉장히 꽤 유명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꽤 유명한 말입니다. 두 단어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관용어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됩니다. 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나다 나 라고 말하면서 식별을 해주신 걸까요? 아니 제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단순히 식별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나는 여호와다.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사람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예.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사실 떡 떼시던 즉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그 이전의 사건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환호성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4장에 나온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장에서도요. 똑같이 폭풍이 일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나라 말로 꽤나,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점잖게 번역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그러니까, 아, 그리스어 문법에 따라서 당시에 관용어권에서 막, 그러니까 생생감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Shut up and stay shut up. 예, 네, 닥쳐.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경악을 안겨다 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폭풍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아, 허리케인과 폭풍은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요, 엄청난 폭풍은요, 얼마나 강한지 핵탄두를 떨어뜨려도요, 예, 별 영향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간은 아직 자연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십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요. 물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기 자신이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린 제자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늘 옆에서 밥 먹고,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도 가시고, 예, 화장실 가셨어요. 그분은 진짜 인간이었다고요. 예,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분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 예, 그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막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종종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잠깐 적용을 해보자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삶에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직장 상사를 정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친구 중에 누군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똑바로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내 자녀, 보통 자녀들 다 무서워하잖아요.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 다 무서워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한다고요. 정말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맨날 니네들 혼내는 것 같죠? 아, 제가 반말했나요? 네, 엄마, 아빠가 맨날 너희들 혼내는 것 같지? 아, 대놓고 반말했네. 혼내면서도 얼마나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후회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단다. 예. 내가 혼내가지고 얘가 삐뚤어지지 않을까? 무서워한다고요. 예. 그래서 제대로 훈육을 못하기도 하죠. 그걸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더 무서운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네. 실제로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고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꽤 많습니다. 전문직들은 보통, 그러니까 수업을 도제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스승님들이 대부분 되게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요, 제가,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너의 삶의 어느 부분을 위치하고 있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즉, 두려워하니? 그리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덜 무서워하게 될 거다. 예. 상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사가 하는 충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는 부족한 존재니까요. 그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이때쯤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폭풍이 무서웠겠죠. 근데 이제 폭풍보다 더 무서운 무슨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그분이 환호성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신이에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내 부하 직원 중에 어떤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그래가지고 부럽다고 생각할까요? 예, 네,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저 환호성을 원해.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와 성령의 사랑과 환호와 찬양과 기쁨의 대화 가운데서 영원을 누리신 분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흠모하고 아름답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5,000명 정도가 환호성을 외치면서 왕이 되소서! 라고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난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독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좋은 것을 주실 의무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을 때 인간에게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지 그분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이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아니어야 합니다. 맞죠? 그것은 부모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행동하면 나는 너에게 조종당할 의향이 있단다라는 식으로는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수만 가지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분을 조종할 수 있어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심하라. 내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것은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일종의 반전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다, 여호와다 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오는 문장은 제가 나중에 이걸 연구하다가 성경 프로그램으로 싹 검색도 해봤어요. 네. 거의 100군데 가까운 표현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다 혹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뭐 이런 자기 증명 표현,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반응이 두려워해라 라거나 두려워하였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일종의 클리셰였다고요. 당연한 문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문법을 뒤집으신 겁니다.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렴. 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본문의 문맥의 앞뒤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우리는요, 뭐랄까, 섬세하게 읽는다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전 문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일으킨 게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47절도 읽어볼까요? 47절, 48절, 두 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써보세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이 모든 게 그냥 작전이었을까요? 예. 얘들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내가 짜잔하고 나타나야지. 물론 그분은 모든 걸 예정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요, 그분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정심이 그분을 그 물 위로 에게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 읽은 여러분들이 만약 안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사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책은 그냥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심지어 적용도 없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신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청교도들의 글을 사용해서 쭉 풀어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동정심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장 비슷하다. 사실 그리스도의 동정심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으신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은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느끼신다. 물론 그분의 절대적인 신성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한다. 그 다음, 그분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사랑과 동정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동정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환호성으로, 심지어 우리의 찬양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죠. 그래요? 그럼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곳에서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무언가 뜯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우리는 절망합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에게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요. 우리가 뭘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 말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곳으로 나오면서도 제가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와 베샬람 교회 성도들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설교문은 초라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좋은 것 갖고 왔어요. 나름대로는 좋은 것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라하죠. 저는 아마 긴장돼서 잘 전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학적으로는 오늘 그렇게 뛰어난 설교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의 영양분과 힘과 회심과 능력을 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설교하기 전에는요, 나 일주일 동안 기도도 많이 못하고 좀 죄도 많이 지었는데 이번 설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물론 김영희 목사님한테는 없을 거예요. 그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요. 라고 해둡시다. 그냥 장경식 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내가 은혜 받으러 왔어 라고 하지만 사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십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것은 그분의 진노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제가 기도할 내용은 뭘까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말고요. 우리가 받아가 마땅한 것 말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그분의 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본문을 자꾸 오늘 그리스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관용적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에서 나오는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나, 아시나요? 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선지자였죠. 보통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대체로 순종합니다. 네, 예레미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고 막 두드려 맞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지자는 이거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어떻죠? 자, 니느웨로 가라. 예, 네,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서 폭풍이 몰아치죠. 요나는 즉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을요. 예. 그리고 선원들에게 말하죠. 어,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거야. 라고 굉장히 밝게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바다로 던져. 오히려 선원들이 동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 그러면서 예, 던질까 말까 하다가 결국 던져요. 그러니까 폭풍은 잠잠해지죠.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분명히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나쁜 놈이죠. 그죠? 그리고 폭풍과 바다는요, 아주 큰 은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을 섬세하게 읽잖아요. 그럼 바다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바다, 바다, 바다. 그것도 나쁘게 등장해요. 왠지 아십니까?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요, 지옥의 은유였기 때문입니다. 예. 지옥, 저주, 진노의 은유였어요. 왜냐면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우린 모릅니다. 예. 그렇죠? 잠수함 아무리 내려가봤자,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봤자, 새로운 생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몰랐겠죠. 잠수함도 어떤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뭔지 모르니까는, 아, 바다를 보면은, 아, 저게 지옥일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옥의 은유라고 생각했죠. 예. 즉, 바다, 폭풍,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 지옥의 은유였습니다. 예.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요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다에 던져져야 되죠. 그리고 폭풍은 멎었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저도 몰라요. 네. 물고기가 와가지고 냠! 합니다. 네, 냠! 그리고 물고기가 저는 옛날에 물고기 하면 되게 무섭게 그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본문을 보잖아요. 물고기는 잠수함입니다. 예. 물고기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냠! 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니누에 있는 곳에서 왜? 하고 토해내죠. 물고기는 저주입니까? 구원입니까? 예, 구원이에요. 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요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잘못한 요나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죠? 왜 두려워하고 교만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의 3일은요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요나 같은 놈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3일 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인자는, 나는 3일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은유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폭풍을 다스리는 존재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폭풍에게 샷업 한마디 하면 폭풍이 그냥 잠잠해지는 존재다.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다. 맞죠?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이 있다. 내가 침몰하는 폭풍이 있다. 파도가 나를 덮치는 폭풍이 있다. 나는 그 위를 사뿐히 걸을 수 없다. 나를 진짜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폭풍 아래로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기적을 보면요, 놀라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적은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선지자일까 의심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할 때도요, 선지자들이 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냥 올라와 버리세요. 명령도 안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가 아닌 그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다. 네, 맞아요. 그분은 말씀만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죠. 그분이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이 있으라. 그럼 끝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으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분이 아,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니들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러면서 용서가 있으라. 그리고 모든 걸 끝내잖아요. 그럼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그죠? 죄는 형벌받아야 됩니다. 어떤 연쇄살인마가 판사에게 잘못했어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렸다면요. 그 판사는 나쁜 놈일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분이에요.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그분은 빛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 때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폭풍 아래로 들어가셨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견디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다른 것을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약해지셔야 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은 약해지십니다. 사랑이 그분을 약하게 만들었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통제불능의 폭풍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그분조차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분은 주권적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그분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제 둘째 딸이랑 씨름하면 무조건 저는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길 수 없죠. 이기면 안 됩니다. 왜죠? 제가 둘째 딸을 사랑하니까요. 그럼 저는 져야죠. 근데 지는 것도 그냥 지면 안 되잖아요. 둘째 딸 입장에서는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이 인간을 뒤집어냈다라는 성취감을 주면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약해져야 합니다. 그것도 고도로 지능적으로 약해져야 되죠. 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분은 씨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내 앞에 두시지?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폭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같은 거 평평 뽑은 다음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내려와서 한 대씩 다 때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럼 되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그냥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복되게 통제하고 싶다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분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바꾸십시오. 나의 성취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 구하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뻔뻔하게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46절, 47절을 보죠. 45절부터 볼게요. 45절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속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를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제자들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어떤 포인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야, 일로 와라. 자, 빨리 가라.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 인생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종종 이런 경우를 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인생이 힘들어져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되는 분도 계세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인생이 더 힘들어지거나 더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먹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삶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왜 순종했는데 폭풍이 옵니까? 네. 항상 45절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4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네. 옆에는 없으니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따르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폭풍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산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런 각도에서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네. 우리는 폭풍이 안 오는 게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폭풍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코치를 막 해주면서 내게 확신을 주는 상태를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폭풍이 오고 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 불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히 안전한 상태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홀로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워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적응이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적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빼먹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바꿔서 말하면 가끔 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그리고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그리고 후렴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잘 모르시는군요, 이 노래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네,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 폭풍 속에서도 주를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 폭풍 없는데? 오늘 설교 괜히 들었네? 여러분, 인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인생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폭풍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네,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소서.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게 하소서. 내가 삶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 은혜를 제게 부어주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